이 본문은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살펴본 본문하고 또 어제 새벽 기도 때 살펴본 본문 사이에 들어가는 본문입니다. 사실 조금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관점이 있고요. 우리가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패턴들이 지금 나옵니다. 먹여주고, 목마를 때물 주고요, 재산까지 줬어요. 그걸 성경은 큰 복이라고 합니다. 복을 베푸셨다. 작게, 뭐, 근근이 이렇게 생명이나 이어나갈 막 법한 그런 복이 아니라 아주 풍성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항상 이 민족이 타락했어요. 감사할 줄 모르죠. 배부르게 먹고 살찌고 남길 수 있는 큰 복인데, 그리고 항상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또 참고 참으시다가 한번 치시면은 또 돌아오고. 이게 반복됩니다. 출애굽 시켜놨더니 아 우리가 원래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그때가 더 나았다 돌아가자 하고요. 그래도 하나님 참으셨어요. 이번에 막 송아지를 만들어갖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 그래도 참으세요.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 가운데 버려뒀더니 또 배신합니다. 그러므로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러므로라고 하고요. 이 17절에 더디 노하시며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오래 참으시며 천천히 화를 내신다라는 말이죠. 영원히 참으시고 화를 내지 않으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는 좀 과장해서 말했다고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뭐 화가 나요. 뭐 그래도 참을 수 있죠. 뭐. 왜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또 말하다 보면 신나가지고 막아좀 말실수할 수도 있고 하니까 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화가 납니다. 한두 번 잘못하고요.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잘못은 다릅니다. 한두 번 잘못은 우리가 그 실수라고 부릅니다. 그죠? 이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잘못은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때로는 인격 대신에 우리가 그 실력이라는 말을 또 상황에 따라서 붙이기도 하지요. 한번 실수로 돈안 갚을 수 있어요. 뭐 까먹고 그죠? 예, 안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누가 뭐라 합니까? 말하면 되지요. 야, 니 지난 번에 빌려간 거 있다 이거. 아유 엄마야, 그래 내가 줄게. 하면은 뭐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죠? 뭐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상습범이에요. 내한테만 빌린 거다. 이거 이 사람 저 사람 다 빌리고 다니고. 이때 돈 빌리고 안 갚는 것을 갖다가 실수라 할수 있습니까? 이거는 그 사람의 그 인격인 겁니다. 아, 안 빌리고, 아, 빌리고 안 갚는 사람. 그 인격에 맞는 그 사람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나를 진실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 한두 번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은 그에 대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예컨대 뭐 피한다든지, 뭐 같이 밥을 안 먹게 된다든지, 뭐 대학 간 아이 뭐 서랍을 뒤적뒤적거려 보니까 뭐 티켓이 나와요. 경찰한테 걸린 딱지인데 보니까 30파운드짜리 보니까 이거 마약하다가 걸려가지고 끊긴 티켓인 겁니다. 뭐 영국에서 이 대학 다니는 애들의 그50% 이상이 한번 이상의 그 마약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뭐 놀랄 것 없어요. 사실 그 담배만큼도 안 해로운 마약도 많습니다. 막 그걸 갖고 막 죽니 사니 막 우리 자식 이거 우짜니 이렇게 할거 없습니다. 한두 번뭐 호기심에 할수 있다 이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다 해봤어요. 그런데 언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까? 딱 봤는데 벌금 티켓이 네다섯 장 나왔네.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습관입니다. 이거는 그때 뭔가 부모가 대처를 해야 됩니다. 반면에 뭐 인격이나 이런 습관을 갖다가 실력이라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죠? 뭐 영어 잘하는 사람도 실수할 때 있죠. 뭐 스펠링 뭐 틀릴 때도 있고 농담 뭐 잘못 알아들을 때도 있습니다. 뭐 TV 볼 때마다 물어보면은 모른다고 하면은 그거는 실력입니다. 그죠? 야, 저 아나운서 방금 뭐라고 했냐? 모르겠는데. 그 자기 영어 실력입니다. 주차할 때마다 차를 끌고 먹고 막 삐뚤빼뚤 막 엉망해요. 아이고 또 실수했네. 그거 자기 주차 실력입니다. 예, 실수가 아니고 예. 될 때마다 하여튼 대각선으로 돼요. 예. 뒷사람은 내리기 편한데 자기는 내리기 불편해. 대각선으로 대놓으니까. 이처럼 인격이나 실력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되풀이 된다는 거죠. 반복에 있습니다. 공통점이. 실수가 인격이 아닌 이유는 뭡니까? 반복되지 않으니까요. 실수가 실력이 아닌 이유, 반복되지 않거든요. 실수는. 뭐, 아주 베테랑 이 연주자도요, 한번 삐끗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반복되지 않아요. 한번 삐끗하면 10년 동안 실수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실력인 겁니다. 저는 그 가스불에 뭘 올려놓으면요, 좀처럼 있지 않아요. 제가 뭘 태우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태워봤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아마 그걸 한번 태워보게 되면 그거를 실수라고 하겠죠. 아, 오늘 실수했다. 이제 저와 다른 사람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 사모 같은 경우 가끔씩, 아니, 자주 좀 태워요. 아이, 막, 냄비도 태우고요. 막, 그릇은 깨고, 예, 그릇은 깨고, 냄비는 태우고, 뭐, 빨래도 태우고, 그냥 뭐 세탁기 돌리지, 뭐, 꼭, 그, 뭐, 쌈니머니 하다가 태웁니다. 음식 하다가 태우고, 예. 저는 막, 집을 태우지 않은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해요, 예. 이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언젠가 한번 집 한번 태울 것 같아요, 예. 아, 태울 수 있는 사람이다 싶습니다, 예, 살다 보니까. 그리고 막, 아이고, 또 실수했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정확히 짚어줘요. 이 실수가 아니고, 당신의 요리 실력이다. 제가 정확한 말을 함으로써요, 저는 정말 제가 뭔가 탔을 때보다 더큰 위험에 빠진 걸 느낍니다. 예. 그 사람이 정확한 게꼭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혜와 슬기가 이렇게 슬기로움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매번 지적하는 것은 또 뭐겠습니까? 그또 저의 인격이라는 것이겠죠. 그죠? 기분 좋게 휴양지로 여행을 갔는데 너무 예쁜 여성들이 있어가지고 뭐 아내 몰래 잠깐 눈이 좀 돌아갈 수 있죠. 그죠? 공감을 표시해줘야 좀 제가 살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말을 했을 때 공감을 안 해주시면 제가 죽지요 나중에. 예. 그거 뭐 실수라 할수 있죠. 우리 그 실수라 할수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 예. 남자 성도님들의 공감은 제가 지금 얻고 있는데 여성들에게 지금 버림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 좋다고 또 밤에 또 몰래 기어 나가는 것 그거 실수 아닙니다. 그거 실수 아니에요. 그때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세요. 한두 번 실수 뭐 참는 분 아니세요. 뭐 한두 번 우상숭배한 거 그거 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하지 않으십니다. 더디 화를 내시고 오래 참는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아주십니다. 그런데 더디 화를 낸다는 것이 화를 낼줄 모른다 이 말은 아니에요. 알면서도 우리 눈치 보느라고 모른 척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분을 내세요. 27절에 보니까 대적의 손에 넘깁니다. 그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배신할 때마다 아수르를 보내고요, 바벨론을 보내고, 나중에는 페르시아를 보내고, 늘 이웃 나라를 보내가지고 이런 공고를 당케 합니다. 한번 실수했다고, 두번 실수했다고 전쟁을 일으키고 말살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저주해도 용서해 줬고요, 하나님 숭배해도, 하나님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해도 용서해 줬습니다. 한두 번눈 돌아간 것다 용서해 줬는데,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할 때, 이제 이 밤에 몰래 나가려고 할 때에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실수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실력으로 굳어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참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어려운 역사적인 배경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해석 자체가 복합적이지요, 그죠? 관점에 따라서, 강조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유대민족들은 지금 분명히 자기들이 당한 환란, 이 식민지 생활, 포로 생활,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아주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저들의 손을 이용해 자기들이 곤란에 닿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정말 중요한 관점이죠. 사실 종교적인 색채를 쫙 빼고 보면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건 강대국의 강탈 행위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그 당시 뭐, 이 기라성 같은 국가들 아닙니까? 이집트, 그 페르시아, 이렇게. 모두 강대국의 이 공침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일제강점기. 틀림없이 일본의 잘못입니다. 이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관점이 과연 이 역사적 관점이 전부입니까?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집에 아이가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뭘 배워오더니 채식 베지터리안 선포를 했습니다. 이거 사회문화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야, 너참 존경스럽다. 이 축산으로 인해서 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이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배출되는데 네가 고기를 끊음으로써 참 인류에 이바지하는구나. 누가 그 사회문화적인 관점으로만 자녀를 양육합니까? 아버지의 관점도 있죠, 그죠? 야, 너 채식하지 마라. 너는 빈혈도 있고 근육도 없고 그러려면 고기 좀 먹어야 된다. 어떤 여성이 변을 당했습니다. 이 밤길에 가다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여성의 옷차림을 보니까 짧은 치마를 입고 있네. 그거를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두말할것 없이 이거는 100% 가해자의 책임입니다. 여성에게는 조금의 잘못도 없습니다. 조금의 책임도 없습니다. 어떻게 입는지는요, 우리 사회에 법적으로 보장된 자유입니다. 내가 집 문 단속 깜빡하고 나왔어요. 아, 집 문 잠그는 거 깜빡하고 열어놓고 나왔네. 문 활짝 열어놓고 왔는데 도둑을 맞았어요. 100% 가해자, 그 도둑놈 책임입니다. 법정에 가면요, 집주인이 문을 안 닫고 갔네요. 집주인 책임 20%, 도둑놈 80% 이렇게 하지 않아요. 100% 도둑놈 잘못입니다. 내가 문을 열어놓고 나왔다 한들 훔쳐간 도둑놈 잘못이에요. 슈퍼 갔는데 주인이 사장이 안 계시네, 카운터에. 내가 그냥 나왔어요. 그냥 나온 사람 100% 잘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 이 사법적인 관점으로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지요. 엄마로서의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빠로서의 관점도 있습니다. 밖에 짐승 같은 그 남자들 득실거리니까 옷 단정하게 입고 다니라. 수영복을 입고 다니든 모피코트를 입고 다니든 그것은 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예요. 사회법에 의해서 동등하게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옷차림이 어떤 사건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관점은 다릅니다. 야, 그 니 그 똥꼬 치마, 그 치마가 그냥 뭐냐? 그 치마 확 찢어버릴라. 바지 꼬리 그게 뭐냐? 엄마니까 이 말 할 수 있는 겁니다. 옆집 아줌마도 그 말 못해요. 내 자식한테 다른 사람이 그런 말 하면은 기분 나쁘지요. 예. 왜요? 자기는 내 자식이 엄마가 아닌데. 엄마로서의 관점, 아빠로서의 관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사법적인 관점은 이 말 못해요. 우리한테 의복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사복의 사법적인 관점인데 어디 사법이 밤에 뭐 옷차림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엄마는 그 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분을 인식해야 성경의 관점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런 역사적인 맥락에서 청문회 이런 거 할 때 얼마나 이슈가 될 때가 많습니까? 뭐 일제 식민지도 하나님의 뜻이었니 말았느니 하면서 우리는 이 관점의 범주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관점은 누구한테만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식한테만. 남의 자식한테요. 아버지의 관점으로 말하는 순간 폭력이 됩니다. 그 언어 폭력이 돼요. 부모 간에 또 갈등을 빚게 됩니다. 아, 나는 뭐 좋은 의도로 얘가 꼭 내 자식 같아서 그런 소리 했다 하지만 내 자식 같아서지 내 자식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 범주를 잘 구분해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걸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내 자식에게 할 말이 있고 남의 자식에게 할 말이 따로 있습니다. 관점이 다르거든요. 경제적인 관점 좋은 거지요? 그죠? 좋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또 경제적으로 우리가 잘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죠.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 필수적입니다. 100을 투입하면은 200이 나오는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뭐 공항이나 뭐 기차역 같은 것들 건설할 때도 마찬가지죠. 지역 균형 그 개발적 관점이 있고요. 경제적인 관점 다 신경 써야 됩니다. 장관이 나와가지고 야 그 섬에 우리 공항 한 개 깝시다 한다고 깔지 못합니다. 그 외딴 섬에 우리 엄마 사신다고 공항 짓자 이래 못합니다. 효도적인 그 아들의 관점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국토 개발이나 경제 개발의 관점에서는 그런 말 할 수 없지요. 국가 장학금 받으려면요 최소한 그 학점 뭐 B0 정도는 유지해줘야 됩니다. 복지적인 관점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관점도 있어요. 적어도 한 B 정도 받는 학생들 이상한테만 투자하겠다라는 거죠. 성적에 따른 장학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부 잘하는 인재를 육성하겠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 경제적 관점이 투입되어 있는 판단입니다. 얘네들한테는 지금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이 정도 학비 대주면은 나중에 우리 국가에 몇 배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비전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인류 대학을 옆집 아이가 인류 대학을 진학했는데요. 집이 가난해서 학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떤 그 옆집에 있는 아버지가 불렀어요. 야, 너 이번에 그래 그 참 그 인류 대학에 들어가게 됐는데 학비가 없다고. 야, 내 아들도 이번에 대학을 가는데 이놈은 나도 처음 들어본 대학을 간다고 하는구나. 아무래도 이 국가 발전적 관점에서 그리고 인류 문명적 관점에서 내 아들보다는 너에게 내가 모아온 이 학비를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그 정확히 말해서 이게 아버지입니까? 아버지 아니죠. 진짜 이런 아버지 밑에 있느니 그냥 진짜 더러워서 대출받고 말지. 여기 계신 분 중에요. 공부 잘하고 똘똘한 아이를 인류 문명의 발전적 관점에서 그 아이 학비 대주기 위해 일하는 분 계십니까? 있습니까? 있으면 뭐 부끄러워할 것 아닙니다. 손들어 보십시오. 없지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공부 못해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도 뭐 나도 처음 들어본 대학 어디 합격증 뜨 들고 오는 고놈 내 좀 내 자식 고놈한테 고놈 학비 대주려고 내가 뼈 빠지게 일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이런 말 하지요. 왜 저렇게 비싼 학비 내 가면서 저런 학교 다니냐고. 인류 대학에도 학비 없어서 등록 못하는 애들이 많은데 뭐 그런 데다가 대주는 게 더 낫지 않냐고. 그런 사람의 논리를 파고 들어가면요. 결국 교도소에는 밥도 주면 안 돼요. 그거는 부모의 관점이 없어요. 한 가지 관점. 경제학적 관점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의 관점은 그 관점이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아이한테 장학금 주는 관점은요. 국가적이고 사회경제적인 관점이고 부모의 관점은 내 자식한테 주는 겁니다. 어디서 희한한 대학 붙어갖고 와도 대주는 게 그게 부모입니다. 공부 안 하고 수업은 맨날 대출하고 농땡이 치고 뭐 친구들하고 술이나 먹고 다니도요. 내 자식한테 학비 대주지 똑똑한 남의 자식 학비 대주지 않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관점이고 이게 어머니의 관점입니다. 만일 이 관점 없었다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벌써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투자하고 대주실 이유가 없어요. 다윗한테 대주면 몇 배로 나올 텐데 뭐 스데반, 솔로몬, 뭐 야고보, 뭐 바울 이런 사도한테 대주면은 뭐 그런 사람들이 걸출한 인물들이 학비랑 학비 다 타가지 않겠어요? 내한테 해줘봐야 뭐 별로 나오는 것도 없는데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관점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아버지는요 과수석 학비 내주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 다니는 옆집 아이 학비 내주지 않아요. 내 학비 내줍니다. 내가 농땡이 치고요 내가 좀 옆에 애보다 못해도요 내 학비 대주니까 내 아버지예요. 뭐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뭐 되게 유명한 그 오케스트라 아닙니까? 뭐 그거 막 할인해가지고 막 20파운드 해도요 보러 가지 않는 아버지가 자기 자식 공연 20파운드 한다는데 그 20파운드 내고 보러 갑니다. 이게 사회문화적이고 이 경제학적 관점에 설명됩니까? 아니죠. 아버지의 관점에서 설명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또한 자녀들에게 하는 말과 그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하는 말이 다릅니다. 자녀들에게는 늘 용서와 기회의 언어를 사용하시지만 자녀가 아닌 자에게는 심판의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신자들을 향한 말씀은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과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야 그저 재수가 없어서 또 저놈이 나쁜 놈이라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해버리고 말 수 있지만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또 신자들에게 하는 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남의 자식과 똑같은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면은 그건 문제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우리가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 해도 이것을 아버지의 자식이 아닌 사람한테 강요하는 것도 문제겠지요. 우리 집에서 예를 들면 통금 시간을 정했다 칩시다. 야, 너 대학 가도 밤 10시 안에는 집에 들어와라. 졸업하면 11시까지 해줄게. 뭐 나도 동의했어요. 뭐 그 대신에 용돈 또 넉넉하게 준다 하니까 부모의 뜻에 동의했습니다. 그렇다고 내 친구한테 강요할 수 있습니까? 야, 10시 되면 우리 아빠가 들어오라 했는데 너도 10시 되니까 클럽 가지 말고 집에 들어가라. 말이 안 되지요. 우리 아버지의 관점은 남한테 강요할 수 없어요. 우리 부모의 자식은 나거든요. 친구한테 자기 아버지 관점을 들이대면 안 됩니다. 이를 철학적인 용어로 범주 오류,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라고 합니다. 범주 오류. 영국에 나온 그 세계적인 철학자 가운데 길버트 라일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 분석 철학자들의 라인에 쭉 내려오는 자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이 그 캠브리지 출신이라면 이 길버트 라일 같은 경우 이 옥스퍼드에서 있었던 그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실제로 그 철학과하고 신학과가 그 같이 그 도서관 건물을 쓰는데요. 거기 가면 길버트 라일 룸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막 우리 그 세미나도 하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 범주 오류를 이 설명하면서 든 예가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사람이 대표적인 책이 마음의 개념이라는 책입니다. The Concept of Mind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요. 자기가 이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를 설명하면서 자기가 이제 대학에 손님 들어오면 늘 대학 구경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자기가 먹는 이 칼리지 식당도 데려가주고 뭐 공부하는 연구실, 뭐 도서관, 뭐 생활하는 곳들 이렇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항상 손님들이 이렇게 묻는데요. 도대체 옥스퍼드 유니버시티는 어디에 있냐고. 이 범주 오류죠. 처음에 오는 분들이 많이 실수합니다. 그죠? 도대체 유니버시티는 어디 있냐. 이 사람 개념은 뭐예요? 이 사람 유니버시티의 그 범주를 어디다 넣는 거예요? 어떤 건물, 눈에 보이는 건물의 개념을 넣어놓으니까 이 범주 착오로 인해서 말이 잘못 나오는 겁니다. 실컷 다본게그 대학인데, 그죠? 이 유니버시티는 사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개념이거든요. 집합체. 이러한 것들 모임의 집합체를 유니버시티라고 써놨는데 범주 오류가 있으니까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어딜 가나 유니버시티, 이게 옥스퍼드 유니버시티다 하는 그 건물 하나가 딱 있는 게 없거든요. 아주 논리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특별히 토론 같은 거할 때, 이거 범주 오류에 많이 빠지거든요. 우리식으로 바꿔 표현하면요, 예를 들면 불교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다 이거지요. 그래서 자기가 막 불교에 공부하고 싶어서 금강경도 읽어보고 천수경도 읽어보고 뭐 반야심경도 읽어보고 뭐 여러 가지 읽어봤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하는 말이, 야, 도대체 불경 한번 읽어보자. 이 말과 똑같다는 겁니다. 범주 오류죠. 이 사람 그냥 이 책에다가 뭐 어디 불경 적힌 책이 있는 줄 아는 겁니다. 아, 맨날 뭐 나는 읽은 책이 뭐 화엄경이고 뭐 천수경이니 뭐 금강경이니 이런 거만 읽어보고 도대체 나도 불경 한번 읽어보자. 그게 불경이에요. 화엄경이 불경이고 그죠? 천수경이 불경이고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한복음이 성경이지 그게 무슨 책입니까? 그죠? 범주 오류는 이런 데서 사용됩니다. 눈에 보이는 한 권의 책이라는 개념하고 모두를 아우르는 이 집합적인 개념으로서의 불경을 혼동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왜이 말을 하냐면은 앞서 말했듯이 우리 집에 규율이 있습니다. 우리 집 통금 시간을 친구한테 강요하게 되면은 이것은 범주 오류에 속한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관점을 친구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럼 생각을 조금 확장해 볼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관점에서는 공부 잘하는 남의 아이가 아니라 못해도 자기 자식 학비 대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번에는 장학재단의 심사위원을 맡았습니다. 그 장학재단에 자기 아들도 지원을 했네요. 아들이란 이유로 장학금 줄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관점이 그렇다고 해서 상실됩니까? 이 아버지가 심사위원으로서 아들의 그 서류를 받았을 때에 아버지의 관점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전히 자기 아들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을 그 마음으로 한 것입니까? 다른 마음으로 한 겁니까? 심사위원의 관점으로 판단을 한 거죠. 그죠? 마음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마음은 있지만 내가 판단을 내릴 때는 심사위원으로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쉽게 말해서 공사구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쉬운 말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뭐 어려운 말이 왜 있겠습니까? 쉬운 말로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걸 공사구분이라고 했을 때, 이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께 공사구분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 또한 다른 범주 오류가 되겠지요. 인간의 범주에 속한 언어를 신의 영역에다가 적용한 오류입니다. 굳이 설명을 하자면은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공적인 일이고 모든 일이 사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 구분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에서 관점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사용하는 이 관점이라는 용어에도 논리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 구분과 같은 표현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겪고요, 남북 전쟁을 겪고 이런 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그냥 사회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을 받아들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구하되 동시에 이런 그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구분을 못하면은 청문회 같은데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 일제 강점기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낙마하지요. 그래 말해서 됩니까? 여기 우리 국가라는 것이 여러 다른 이 관점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우리가 민족적인 관점에서 일본한테 사과받아야 됩니다. 이번에도 제주 해군 기지의 그 관함식 그뭐 우길기 달고 오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그 일본 그 해군은 불참하기로 통보를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자들은 하나 더, 하나님이 그런 시기에, 그리고 오늘날 이런 시기를 통해 우리 민족에게 어떤 뜻이 있었고 지금 어떤 뜻이 있는지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조건 국제관계학적인 관점에서 남북을 둘러싼 열강이 뭐 어떻고 저떻고 해가지고 뭐6.25 발발이 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가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자녀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이고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관점이 같아야만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야 공감할 수 있고요. 공감하면은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게 됩니다. 지난 주일 부터 화요일까지 이대웅 선교사님 또 서현정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또 이렇게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제하는데 선교사님이 일본 이야기가 나오니까 되게 흥분하시더라고요. 아, 일본 막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요즘 보니까 요즘 이제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지 못했지만 그거 보면은 일본 때문에 많이 열받는 일이 있나 보더라, 이런 짐작을 했습니다. 혹시 주인공 이름이 일광입니까? 그건 아닙니까? 아, 선샤인이길래. 예, 주인공 이름이 미스터 선샤인이길래 이거 영어로 그렇게 했나? 아, 아닙니까, 그건? 하여튼 저희 집에 온 그날이 그 드라마 마지막 회 하는 날이라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럼 저희 부부가 드라마 봅니까? 잘안 보거든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희 아내도 그렇고. 어리둥절하니까. 아,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 아이고, 목회하는 분들은 꼭 봐야 된다고, 이런 드라마는 꼭 봐야 된다고 강력 추천하시더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영화를 좋은 걸 추천해 주셔가지고 잘 봤는데, 이렇게 또 강력 추천을 하시니까 아, 꼭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스터 블러블러 이걸 되게 강조하시더라고, 보시라고. 아, 저도 약속했어요. 꼭 찾아서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어요. 이 주말에 바빠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말에 우리 또 민족이 큰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LA 다저스 유현진이 출격해가지고, 그죠? 이 한국인 역사상 처음입니다. 메이저리그 1선발로, 그죠? 나와가지고, 와, 제가 보는데, 흥분이 돼가지고, 그걸 라이브로 보지 못하고 하이라이트로 보는데, 공이 하나씩 꽂힐 때마다 막 전율이 돋더라고요. 그것도 어제 손흥민 또 토트넘 선발로 출격하고 하는데, 미스터 머시기 그거는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예. 아마 내년 여름쯤에나 볼수 있지 싶습니다. 여름에는 이제 축구 쉬니까요, 그죠? 예. 그때는 한번 보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한게 분명히 알겠는 건요, 그 드라마 보면은 아, 일본에 대한 이런 분노심이 타오르겠구나라는 것 이해하겠더라고요. 일본의 그 식민주의 관점을 알게 되니까 막그 선교사님이 그게 공감하면서 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영국 사람들은 사실 그게 관심 없거든요. 유엔진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관심이 있잖아요. 와, 이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에 처음으로 한국인 제1선발로 나가가지고 아예 잠재워버렸습니다. 보셨지요, 혹시? 아, 못 보셨습니까? 예. 잠재웠습니다. 타선들이 그냥 식물 타선. 왜 나왔는지 모른. 예. 잠재워버렸습니다. 아, 그 소식을 제가 듣고 얼마나 힘이 나든지 제가 금요일날 설교만 두편 준비했습니다. 예, 너무 힘이 나가지고 에너지가 넘치더라고요. 막 남아돌더라고요. 틀어놓고, 예. 하이라이트 틀어놓고. 관점을 알고요. 그 마음을 알면 공감이 형성되고요. 공감을 하게 되면 힘이 솟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민족은 철저히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을 침략한 바비로, 페르시아, 이들이 잘못한 것이죠. 남의 나라가 침공한 거니까 법적으로 100% 책임입니다. 100% 책임이에요. 그런데 얘들은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보니까요.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기들 관점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합니다. 마지막 33절 결론입니다. 정말 그 아름다운 결론인데,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자기들이 벌을 받은 것은 뭐다고요? 마땅히 받을 벌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받은 벌은요,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과는 비교도 안될 고통입니다. 이들은 몇백 년 동안 이 일을 당하거든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이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보통 벌 받는 사람은 오리발 내밀거나 변명하기 마련인데요, 마땅히 받을 벌이라는 고백이 지금 이스라엘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완전히 받아들인 모습을 볼수 있겠죠.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이고 사회문화적이고 미학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 아버지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범주 오류를 범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관점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아버지의 자식이 아닌 사람에게 강요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 집에서는요, 이런 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세우신 규칙. 예를 들면, 밥 먹을 때는 쩝쩝거리지 말고 먹어라. 입 닫고 먹어라. 손으로 쥐어 먹지 말아라. 이런 규칙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밖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내가 좀 쩝쩝거리면서 먹었다고 웨이터가, 아, 나 서빙 안 할래. 안 됩니다. 그거는. 그죠? 웨이터는 서빙해야 됩니다. 손으로 막 먹어요. 이 사람 나이프를 갖다 줬는데도 막 손으로 먹어. 그래도 그 식당 주인은 그 사람 쫓아낼 수 없습니다. 자기 먹기 남아야 돼요. 그게 이 사회의 기본적인 교양이고 상식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는요, 쫓아낼 수 있어요. 밥에선 밥 손으로 묶고 막 흘리가면서 막 쩝쩝거리면서 막 밥알 튀겨가면서 먹어요. 방에 들어가라, 니는 묵지 말고. 밥 맛떨어지니까.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를 어디 불만을 토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거든요. 우리 아버지의 관점이고 우리 아버지의 교육이거든요. 우리는 남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다르게 설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이웃을 돌아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남의 집에 가서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야, 너좀 정직하게 살아야지. 너 끄떡하면 거짓말하면 그 되겠냐? 야, 내 거짓말하는 건 무슨 상관이냐? 이게 법적으로 뭐 침해를 받는 네 법적 권리를 내가 침해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 까닭은 뭡니까?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말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때때로 아버지의 관점을 안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쉽게 범하는 범주 오류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되 또한 범주 오류를 범해서도 안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작동될 때는 있습니다. 내가 성적이 좀안 좋아도 학비 청구할 때 아버지 좀 주세요 하면 주세요. 그러한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장학위원이네. 아버지 내좀 되게 해줄 수 없습니까? 이 말은 할수 없지요. 그때는 아버지는 심사위원으로서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판단을 늘 내리면서 슬기로운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아버지의 관점과 마음을 공감하게 되면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 주변의 이웃의 이야기들, 사회의 이야기들, 우리 국가의 이야기들을 바라보고 공감하게 되면은 하나님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마치 어떤 내 관점과 내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드라마만 봐도 그 힘을 내뿜을 수 있듯이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잘해도 내 마음에 힘이 나올 때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공감하게 되면 우리 삶에 그러한 힘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이렇게 힘차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느헤미야 본문을 보면서 이상한 역사적인 해석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강대국의 침략이고 강대국의 약탈로 강대국에게 100% 법적인 책임이 있는 사건이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당할 일을 마땅히 당했고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행하신 일이고 우리가 악을 행하였다라는 이상한 고백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아버지의 관점을 보았고, 그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역사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사회적인 관점, 문화적 관점, 미학적인 관점, 경제적인 관점, 역사적인 관점으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애쓰며,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관심을 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는 선한 능력, 그 선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